방주에 대해서 좀 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주라는 것이 노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그 본질적인 영적 의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방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진정 이 세대에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의미를 우리에게도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방주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리스도로 지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아가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세대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대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모태신앙을 갖고 있던지 아니면 나중에 믿었어도 교회 생활을 한 20년, 30년 꽤 오랜 동안의 연수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했다라면 성경을 대하게 되고 웬만하면 다들 성경 믿습니다. 네, 성경 믿습니다. 이 정도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 예 그거 하나님 말씀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노아를 통해서 들려온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액면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죠.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읽지만은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지표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으로 따로 노는 그런 삶이라면 여기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심판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안 듣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 무엇이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 기준의 척도로 인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요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절대 기준, 가치 이런 것이 다 상실이 됐어요. 절대 가치, 절대 진리가 세워지고 진리가 믿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가치 추구를 하는 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면 당신만 절대 진리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야. 당신 말하는 것은 편협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말하는 말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상대 가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절대적 진리에서 절대적 가치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절대적 진리를 읽으면서도 상대적 가치 추구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절대 가치를 믿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이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 가치, 기준, 고정관념, 지식,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고 말씀으로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가치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당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절대 가치, 말씀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절대 가치가 아닌 다른 상대적 가치가 여러분에게 충돌하면서 그게 과연 진짜 맞을까? 절대적인 진리일까?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상대적인 가치들, 상대적인 진리들이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진리가 사실이 아닌 것 같은 템테이션을, 유혹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혹시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절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모한 짓이 아닐까라고, 나만 바보 같고 이 세상에서 왕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인식하는 삶, 바로 그것이 노아 시대 때 심판을 믿고 인식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 장래 먼 훗날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 대심판을 하시겠구나라고 말, 그 정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자세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점이 부족했었어요. 그 점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우를 낳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점이죠. 여러분, 죄를 인식하십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듣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바보 취급당하는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죄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죄를 죄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 추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 추구를 하는 사람, 상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죄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좀 잘못하고 밖에 나가서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걸 가르쳐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죄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의 도덕적인 죄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진정한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식은 뭡니까?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아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단순히 어 그래 그거 죄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그 내면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각시킵니다. 아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깨닫는 것, 그것이 죄의식이고 그것이 죄에 대한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죄를 죄로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죄를 죄로 얘기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진 옛 시대의 발상, 그리고 죄를 죄로 얘기하면 좀 교육 수준이 없는 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시대적인 감각과 지성인적인 생각이 뒤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식하는 것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씨름하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은 심판을 인식한다는 것,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미스테이크, 찾아오는 것 중에 가장 큰 패단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더 이상 죄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죄는 항상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와 진리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무슨 죄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죄로 보는 것, 바로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합니까? 그리고 인정하고 고백합니까? 이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픈 일 때문에 애통하고 괴로운 일 때문에 애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참다운 회개를 하는 것이 참된 애통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그 당시에 사람들 믿지 않았죠. 심판이 결국 있음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인식도 없었죠. 그리고 결국은 죄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인식이 없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노아시대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어쩌면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같이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오늘날과 같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Because he is conscious of God,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 의식, 그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삶이고, 바로 이 여기서 나와있던 이 노아시대 이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갖게 되는 의식들이라고 우리는 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의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순종하며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삶,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도 이런 죄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런 의식을 하게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홍수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한 대로 철저히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의식, 죄에 대한 의식, 말씀에 대한 의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준행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그의 의로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결국 그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희구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바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런 어떤 돌보심과 사랑과 은혜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뜻하신 바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서도 보면 쭉 그 노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들을 방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들도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짐승들까지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람이건 인생이건 동물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노아가 다 모을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말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가능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암수들신 노아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승들이 결국은 15절에 무릎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두식 노아에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심판 중에 하나님이 멸망하신 그런 의도보다도 하나님이 인류를 케어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심판 앞에서도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오히려 재난보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안위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홍수 대환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멸망에 가지만 그 가운데 멸망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세심한 이 주권적인 프로비던셜한 케어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인 그런 돌보심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세심한 그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전에 18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 노아의 이제 구원의 방주가 이제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덮이게 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방주가 물에 다 떠다니고 많이 이제 잠기게 됐죠. 그래서 떠다니게 됐죠. 그래서 온 세상이 높은 산까지 다 덮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산들이 덮였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이고 산도 덮이고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21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죽는다,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22절에도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은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 이렇게 멸망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 처해진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시고 쓸어버렸다고 말합니다. 23절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로 쓸어버리시되 다 죽였다는 말이죠.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시되 온전히 죄로 인해서 멸망시켰다 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죄로 인해서 죽었고 멸망당하고 진멸당하는 이런 시점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한편에서는 죽음을 얘기하고 한편에서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새로운 삶 죽음과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이 뭡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노아의 방주 밖에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홀로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죽음과 삶이 대조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아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였어요.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밖에서 우리는 참 소망이었고 참 생명이었고 죽어있던 자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꼭 홍수 대심판을 받아야만 죽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홍수 그 대심판을 통해서 죽지 않았어도 그런 심판을 물심판을 받지 않았어도 결국 그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고 영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마지막 날에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고 이미 영원한 형벌로 치닫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영원히 죽어있는 멸망에 처해져 있는 운명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새 생명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도 예전에 예수 밖에서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렬하심과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새로운 영생을 새로운 뉴 라이프를 여러분이 허락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삶을 이 새 생명을 여러분들 간직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생명의 삶을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 바깥과 홍수 안에서의 이러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홍수 밖에 물에 덮쳐져 있는 그러한 영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까? 나의 삶이 홍수 밖에 정말 홍수 밖에 있던 자들과 같이 방주 밖에 있던 자들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방주 안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밖의 삶을 동경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밖에서 내가 즐겼던 세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아직도 그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인하여 흐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다고 하는 그 크신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